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14장 여러분은 사랑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은사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사를 바라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권면과 격려와 위안을 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울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통역도 하여 교회에 도움을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다른 언어로 말이나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의 말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처럼 생명 없는 악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악보대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곡이 연주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싸울 채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온갖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의 뜻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는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를 갈망하고 있으니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은사들에 뛰어나게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나 나의 이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에서 나는 다른 언어로 수천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성으로 다섯 마디의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귀에 선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의 입을 빌려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생각들도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둘 또는 많아야 세 사람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두세 사람도 차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들의 말을 통역하십시오. 그러나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모임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면밀히 저울질해 보십시오. 그러나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거든 처음 말하던 사람은 말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격려를 받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한 번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알고 싶은 것이 있는 여자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만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념에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역대지하 제8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마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마사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벤호론과 아랫벤호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이 이를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 형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세 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의 일이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은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 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만큼 아시아에서 당했던 견디기 힘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경험적 고백과 현재와 미래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의 협력으로 위기와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자신들을 도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진실함과 신뢰로 의지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주님께서 빛이시고 진리이신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기도께서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이죠. 첫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추격과 핍박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8절인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 소망을 잃을 정도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을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도 겪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백성들도 환난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다운 모습은 이 환난조차도 내어놓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지금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자긍심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놓고 기도하고 나눔으로써 환난이나 고통이 반감되는 경험은 성숙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또 다른 교제의 자세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8절 하반절에 라는 것을 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9절 상반절에 고백할 정도였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고린도의 교우들에게 숨기지 않는 소탈함을 보게 됩니다. 숨기지 않는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열린 삶이라야 고통은 반감이 되고 기쁨은 증가할 수 있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번째 단락은 더 진보된 신앙적 권면과 고백임을 배웁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고백은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한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지속됨을 고백하는 모습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0절인데 이게 주님의 은혜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과 고통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닥치는 어려움도 이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에도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예수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13장 8절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하반절의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11절인데 성도들 간의 기도의 효력이 적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원리를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순환의 흐름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소화하고 해결해 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조심성을 필요로 하는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12절인데 아직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는 것도 경건을 배웁니다. 비록 오해도 많고 경건치 못한 면도 많은 고린도 교우들 그러나 사도는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거절되는 것은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대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자세가 자신에게 경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대상의 반응에 관계없이 다만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도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늘의 예우로 대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긍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원리는 세상의 지혜이지만 상대의 반응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는 모두가 될 때 교회는 벌써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바울의 반대자들의 논리에 따라 바울의 편지가 진실치 못하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드러난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진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3절 14절입니다. 때로 서로의 오해가 풀리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부분적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서로의 진실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서글픈 고백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보다 소망적으로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 바울을 보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실 이것을 기대이긴 하지만 주님의 날에야 진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후회할 일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을 오해하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더 빠른 시일 안에 오해와 아픔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것이 서로의 큰 복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을 기대하면서까지 진실한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고백은 우리의 교회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오해와 아픔보다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소화하고 해결해가는 교제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서로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현실에부터 나눠가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자연의 완전한 균형 속에서 나타나고 천체의 정확한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식물과 동물 사이의 경이로운 번식 체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들어있으며 그 질서 정연함 가운데 목적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만물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가운데서도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성적 논리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직 나타나지 곧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결국에는 그와 그의 모든 후손도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징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악의 세력에 의해 그가 죽음을 당할 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인류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정확한 본질이 당시에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출을 받은 후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들의 삶을 관장할 율법과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 동물 희생제사가 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나은 것이 온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 육체적 속박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는 점이 서로 유사하므로 모세는 그를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본질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속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여전히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비밀에 대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 바울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교회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나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목적은 첫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둘째로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임시방편으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